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촘촘한 기술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뭐 다들 어딘지 바로 아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나라에서 만든 AI 모델들이 현재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API 호출량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전부 싹쓸이 했다고 하면요. 심지어 미국 AI 모델들보다 사용량이 6배나 더 많다면 믿어지십니까?
사실 보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치거든요. 어떤 거대한 장벽으로 외부와의 연결을 아예 차단해버리면 그 안의 생태계는 당연히 기술 혁신에서 뒤처지고 서서히 고립될 거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맞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벽이 오히려 그 안의 생태계를 막 강하게 압박하면서 외부 의존도를 완전히 끊어낸 약간 독자적인 신대륙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믿기 힘든 기술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신기술이 나왔다는 파편적인 뉴스가 아니고요. 이 거대한 제재의 벽 안에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와 자본까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방대하고 날카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AI, 로봇, 반도체, 통신 분야 최신 동향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심층 브리핑 보고서인데요. 이 귀중한 자료와 깊이 있는 코멘터리를 제공해 주신 분은 바로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분석이 담겨 있더라고요.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저희가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들여다볼 곳은 역시 이 모든 혁신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 중에서도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아, 맞아요. 최근에 알리바바가 시장에 엄청난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Q1 3.8 맥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정식으로 출시했는데 일단 스펙부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파라미터, 그 매개 변수가 무려 2조 4천억 개라고 해요.
엄청난 규모죠.
네. 게다가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는 컨텍스트 창이 100만 토큰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백 페이지짜리 책 여러 권이나 뭐 아주 긴 텔레비전 시리즈 영상 전체를 한 번에 딱 입력해도 그걸 다 기억하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2조 4천억 개의 파라미터 규모 그 자체도 물론 놀랍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기술적 핵심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모델이 그 전문가 혼합, 그러니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이거든요.
전문가 혼합 구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조 4천억 개의 인공 뇌세포가 모든 질문에 다 같이 막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수학에 특화된 950억 개의 파라미터만 딱 켜지고 코딩 질문이 들어오면 코딩 전문 파라미터만 켜지는 그런 식인 거죠.
아, 약간 대형 종합병원 같은 거네요.
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환자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갑자기 안과나 피부과 의사까지 전 직원이 다 뛰어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딱 필요한 외과 전문의들만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수술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군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컴퓨팅 자원은 엄청나게 아끼면서도 성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알리바바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모델의 스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 최고 등급인 맥스급 모델의 가중치, 즉 웨이츠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대중에 완전히 풀어버리겠다고 예고를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그 오픈 웨이츠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냥 API를 열어주는 거나 아니면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인 건가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API는 비유하자면 식당에서 완성된 요리만 사 먹을 수 있게 메뉴판만 딱 주는 거라면요. 오픈웨이츠는 수천 대의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완성한 인공지능의 뇌 신경망 연결 상태 그 자체를 그냥 통째로 던져주는 겁니다.
아, 뇌 자체를 주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데이터를 막 학습시킬 필요가 없이 이 완성된 아주 똑똑한 뇌를 자기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자기 입맛대로 쓸 수 있는 거죠. Q1 역사상 최고 등급인 맥스를 이렇게 푼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 수백억, 아니 수천억 원이 들어간 뇌를 그냥 무료로 준다고요? 이거 비유하자면 마치 미슐랭 3스타 셰프가 평생 연구한 자기만의 1급 비밀 레시피를 전 세계에 그냥 무료로 뿌리는 것과 같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생태계 장악 전략인 거죠. 레시피를 공짜로 주는 대신에요. 그 요리를 가장 빠르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나 중국 모델에 딱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런 속셈이.
네, 전 세계 수많은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결국 Q1 모델을 기준으로 앱을 만들고 도구를 개발하게 되면 결국 중국산 모델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김경진 변호사가 커멘터리에서 아주 강하게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고도의 생태계 재편 전략입니다.
아, 처음에는 공짜 레시피로 사람들을 쫙 모으고 결국엔 자신들의 프라이팬과 오븐이 아니면 요리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이미 압도적인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여러 AI 모델을 쉽게 골라 쓰게 해주는 플랫폼인 오픈라우터 최신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 저도 그 데이터 봤어요. 글로벌 APA 호출량 상위 5개가 전부 중국산 모델이더라고요. 무려 14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던데요.
네, 딥시크 V4 플러시가 압도적인 1위고요. 데이터 합산을 보면 중국 모델들이 처리한 토큰이 28조 13천억 개인데 미국 모델들은 4조 3,800억 개에 불과했습니다. 6.4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 문샷 AI 같은 중국 기업은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을 3억 달러나 기록하면서 5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목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본까지 몰리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푸시백을 좀 해보자면요. 최근에 미국의 그 GPT-5-6 루나가 가격을 80%나 확 내리는 초강수를 뒀잖아요.
네, 파격적이었죠.
그 여파로 미국 모델 호출량도 전주 대비 87%나 껑충 뛰었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이런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가격 인하 공세가 결국 중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단기적인 트래픽 반등은 분명히 이끌어냈습니다. 뭐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사용량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을 보면 진짜 핵심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개발자들의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관성이요?
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을 가져다가 튜닝을 하고 자기들만의 서비스를 다 구축해놨어요. 그런데 그 기반 코드를 미국 모델로 다시 다 뜯어 고친다? 이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거든요. 중국 생태계에 한번 락인 되어버리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건물 기초 공사를 중국산 철근과 시멘트로 다 해놨는데 갑자기 미국산 시멘트가 싸졌다고 해서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는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확실히 텍스트 기반 모델 생태계는 중국이 오픈웨이트를 무기로 무섭게 파고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막 장악해가던 중국이 또 다른 장벽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모델들이 텍스트를 넘어서서 현실 세계의 이미지나 영상 같은 멀티 모델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과 글로벌 규제라는 거대한 국경선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미니맥스라는 중국 기업이 최근에 H3라는 영상 생성 모델의 가중치를 허깅페이스에 전격 공개했잖아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다 섞어서 고품질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술력이던데요.
네, 퀄리티가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깜짝 놀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델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서 미국, 유럽연합, 영국, 그리고 한국이 콕 집혀서 제외됐다고요. 아니, 미국의 제재야 워낙 익숙하지만 도대체 왜 한국이 이 리스트에 들어간 건가요? 우리의 규제가 무슨 해외 모델에게 일종의 국경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니맥스 측에서 제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주 절묘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아직 안 됨이지 영원히 안 됨이 아니다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EU 같은 국가들에서 AI로 영상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라든가 딥페이크 규제 같은 법적 리스크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송 위험이 뚜렷해질 때까지 일단 진입을 좀 유보하겠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적 지뢰밭을 굳이 자기들이 먼저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도 이 지점을 아주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콕 집혀서 라이센스 제외 국가가 되었다는 건 앞으로 한국의 AI 관련 법적 규제 방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분석을 했죠.
와, 규제가 진짜로 보이지 않는 굳건한 국경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이 규제 이슈 말고도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미국 산업안보국, 그 BIS가 아까 언급하신 문샷 AI의 키미 K3 모델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요.
네,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인 엔스로픽이 만든 페이블 모델을 직류 기법으로 빼돌렸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맞아요. 그 직류라는 게 청취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덩치가 아주 크고 똑똑한 모델이 내놓은 수백만 개의 고품질 정답지를 쫙 수집해서 훨씬 작고 가벼운 모델한테 그대로 먹여서 학습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네,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약간 전교 1등의 시험지를 몰래 훔쳐보고 달달 외워서 마치 자기 실력인 양 포장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서 블랙리스트 등재를 경고할 정도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전교 1등의 노하우를 순식간에 흡수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쪽의 사실관계와 논리를 치우침 없이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른가요?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엔스로픽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기술을 탈취한 행위로 봅니다. 하지만 글로벌 AI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거든요.
전교 1등 답안 1을 베낀 게 아니라는 주장인가요?
그 개발 속도를 문제 삼는 겁니다. 엔스로픽의 페이블 모델이 공개되고 나서 문샷 AI의 새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간격이 단 15일에 불과했거든요. 아무리 직류 기법을 쓴다 해도 15일 만에 그 방대한 파라미터를 안정화해서 완제품으로 내놓는 건 물리적인 컴퓨팅 파워상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반박합니다.
아, 벼락치기를 하기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15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논리군요. 이거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문샷 AI 측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면서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기들의 전체 모델 가중치를 대중에게 아예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숨길 게 없으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직접 뜯어보고 검증해보라는 강수죠.
와,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네, 게다가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속에서도 상업화를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사 AI인 더우바우와 메신저 페이슈를 통합해서 기업용 비즈니스를 짰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간 반복 매출이 무려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규제 안에서도 이들의 돈 버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려는 이 싸움을 넘어서서 이제 그 똑똑한 두뇌가 들어갈 육체, 바로 물리적인 몸통인 로봇 산업 쪽으로 논의를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AI 모델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주 철저한 규제를 가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인간형 로봇이랑 사족보행 로봇의 신규 수입을 즉시 금지해버렸습니다. 미국 방부는 한술 더 떠서 유명한 로봇 기업인 유니티리를 아예 중국 군사기술기업으로 지정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수입 금지를 발표했는데 당장 내일 8월 5일에 그 수입 금지를 당한 유니트리가 중국 과창판에서 무려 42억 위안, 우리 돈 한 8천억 원 조달을 목표로 IPO 수요 예측을 시작한단 말이죠.
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거 비유하자면요. 동네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클럽인 미국 시장에서는 너희 출입 금지야 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이 로봇 기업들은 전혀 기죽지 않고 바로 길 건너편 자기네 앞마당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하면서 초대형 파티를 열고 있는 격이네요. 제재를 받는데 어떻게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결국 이 기업들의 기술력이 실물 경제에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트리의 성적표를 보면 자본시장이 열광하는 이유가 나와요. 2025년 출하량 목표가 5,500대입니다. 연구실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세계 최다 물량이거든요.
와, 5,500대요?
네. 이런 실적 덕분에 과창판 상장 심사를 역대 최단 기간에 통과한 거고요. 게다가 아지봇이라는 기업도 홍콩 증시에서 IPO를 하는데 목표 기업 가치가 51억에서 64억 달러입니다. 김경진 변호사는 이번 8월이 이중 규제 속에서도 중국 로봇 산업이 끄떡없이 자본시장에서 검증받는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풀고 로봇은 독자적인 자본으로 뚫고 나간다. 정말 무서운 기세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본질적이고 강하게 푸시백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똑똑한 뇌도 있고 튼튼한 몸통도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심장이자 핏줄은 결국 인프라와 반도체 칩이잖아요. 미국이 반도체 장비나 파운드리는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다시피 했는데 칩이 없으면 이 자체 순환 구조라는 것도 결국 모래성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첨단 EUV 장비도 없고 TSMC에 맡길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중국이 찾아낸 생존 방식이 보입니다. 당장 8월에 화웨이가 자사 클라우드에 선행 탑재하는 어센드 950DT 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 저도 그 스펙 봤어요. 전작 대비 성능이 무려 2.5배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딥시크 모델이 이거 쓸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 최첨단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성능을 2.5대나 올린 건가요?
한마디로 국가 주도의 물량 공세와 소프트웨어 최적화 덕분입니다. 구형 장비를 여러 번 돌려서 칩을 만드니까 불량품, 즉 수율이 형편없거든요.
전적인 시장이라면 망하겠지만 중국은 그 천문학적 손실을 정부 보조금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 다 메워줍니다. 안보와 자립을 위해서 국가는 손실을 껴안고 기업은 하드웨어 한계를 극복하려고 아까 말한 전문가 혼합구조 같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와, 자본주의 법칙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군요. 인프라 쪽도 보니까 차이나 모바일이 세계 최초로 경부고속철 노선 전체에 초고속 5G A 서비스를 상용화했던데 시속 300km로 달리면서 2기가 BPS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망심판에 등록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곧 1,000건을 돌파한다고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상무부가 지금 검토 중인 수출 통제 방안입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지적한 핵심인데요. 해외 파운드리의 칩 제조를 맡기는 걸 아예 중국 정부가 금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스스로가 우리 기업들은 외국 나가서 칩 만들어 오지 마. 이렇게 거울처럼 규제 장벽을 안쪽에서 치고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 제재에 떠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소프트웨어부터 로봇, 반도체까지 굳건하게 자체 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방어 전략입니다. 이 모든 갈등이 다가오는 9월 24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정면 충돌할 예정이고요. 핵심 의제가 바로 AI입니다.
와,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 아주 섬뜩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규제와 제재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멈출 거라고만 생각했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중국은 장벽 밖을 내다보는 대신에 그 장벽 안에서 자신들만의 모델, 자본,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축하면서 맹렬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력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수십 년 앞당긴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5년 뒤, 10년 뒤에 미국 주도의 AI 생태계와 중국 주도의 완벽히 독립된 AI 생태계가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소통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파장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일터나 비즈니스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술 현실 중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다리를 놓아야 할까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아주 묵직한 화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벽 안에서 스스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담에서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